과학하고 앉아있네.
저희가 과학하고 앉아있네 천문학자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뀌었나요?
별 헤는 사람들로요.
오, 처음 알았네요.
아, 방금 바꿨어요. 방금 여기 한 시간 전에 바꿨는데요. 아, 왜냐하면 원래 이제 천문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물리학자들은 폐지가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라고만 따로 하기도 좀 그렇고 좀 딱딱한 느낌도 있어서 별 헤는 사람들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싫으신 건 아니죠? 별로예요?
별을 헨다.
아, 네네. 별 헤는 밤.
아니, 사실 별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양쪽에 별을 안 하는 사람 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문학처럼 별을 갖고 뭘 하겠지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렇죠. 별.
예, 과학과 관제인데 별 헤는 사람들.
아, 좋다. 와.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다른 기회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체제가 좀 바뀌어서 일단 그 그간 병치를 하며 살던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도 사실은 이제 지금 메인은 팟캐스트 오디오로 좀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과학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좀 그렇죠. 우리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짧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해도 이렇게 생각만큼 솔직히 말해서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사실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팟캐스트 오디오 쪽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촬영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뭐 얼굴도 얼굴이지만 사실 자료들을 유튜브 쪽으로 또 그런 쪽으로 해볼 수 있나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
해봐야 알아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별 헤는 사람들, 네, 천문학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 가게 되겠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공지를 또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저 1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5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10주년 행사가 있는데 이게 유료 행사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간도 빌리고 뭐 오시는 분들 그래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그냥 안녕 뭐 이러고 보낼 수 없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해가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뭐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료 행사로 만들었고 근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일부에는 여러분 우리 과학과 사람들을 통해서라고 말하기 못하지만은 과학과 사람들을 여전히 친정으로 여긴다고 말씀을 얼마 전에 저한테 또 하신 김상옥 교수님. 이제 우주 대스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상옥 교수님과 그다음에 유사하게 인기가 있으셨고 또 지금도 있고 또 뭐 TV에도 여기저기 출연하셨던 한정원 박사님. 로봇 공학자. 그리고 우리 굳이 여기서 또 봐야 되나 싶은 K 박사님. 이렇게 해서 일부의 강의를 하고요. 각각이 이제 분야의 강의를 하고 또 저와 함께 또 토크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2부는 우리 그간 출연해 주신 뭐 곽재식 작가님이나 이용 기자님이나 뭐 김태권 만화가님 또 김태호 교수님 이런 분들과 함께 그간 해왔던 그 유튜브 스페셜 같은 것들을 또 오프라인에서 무대에서 꾸며보는 그리고 제가 기타 연주를 합니다.
우와.
뭘 해야 될지 좀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 이제 날이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대가 있으니까 좀 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3부에서는 우리 웬만한 분들 다 올라가셔가지고 네, 토크 제목은 이래요. 주제는 과학 얘기를 하다 보니 10년이 지나버린 건에 대하여. 웹소설 스타일이거든요. 건에 대하여.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성토대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성토는
지나버린 나중에, 건에 대하여.
성토는 술 먹고 사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만 해도 저하고 최 팀장, 곽재식, 김상호, 김태권, 김태호, 김현철 박사님, 예, 물리학자시던 또 안주현 선생님,
네. 네.
이용 기자, 전명원 교수님, 한재권 박사님, K 박사님, K2 박사님, M 박사님 이렇게 조금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프라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품을 드리는데 경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요?
왜냐하면 책을, 과학책을 저희가 엄청나게 푸는데요. 지금 여기가 230석이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책을 100권쯤 가져가려고 그래요.
거의 반.
거의 절반이 뭐라도 한권 가져간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슬퍼서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 뭔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나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왔다가 그마저 떨어지면 더 속상하고 더 섭섭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인생살이가 그런 거고요. 과학도서랑 이제 저희들 만들어왔던 굿즈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많이 풀 생각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손해나실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 일자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 넘어까지 할 거예요. 굉장히 긴 행사입니다. 그리고 행사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12-9 한국문화의 집 KOUS라는 데요. 뭐 코스라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문화의 집이고 여기는 삼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한 3분? 그러니까 삼성역 4번 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또 잘 정리되어 있고요. 또 과학과 사람들 10년 축하 영상을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중 선정되는 분들께 선정된다라는 기준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재밌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선정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오실 수 있는 초대권도 드리고 하니까
우와, 네.
네.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료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5월 1일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영상은. 그래서 저희가 5월 6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하튼 저희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고 또 저희 최팀장이 이제 격동 500년만 하고 이제 이선으로 본인 또 이것저것 딴 거 하고 싶대요. 완전 이해하고요. 10년 동안 우리 전공도 아닌데 10년 동안 이거 하느라고 솔직히 네. 그래서 이번에 최팀장 얼굴도 보고 그런 기회니까 오프라인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 이제 별 헤는 사람들 예전대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오프닝부터 제가 오프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늘로 날아간 로켓과 그렇지 못한 로켓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중에 그렇지 못한 로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영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다들 보시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는 스타쉽. 그죠. 이게 밑에는 그 1단에 슈퍼 헤비 로켓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스타쉽 우리 어릴 때 보던 그 우주선 모습 그대로 만든 그런 게 얹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발사를 했으나 공중 폭발하는 장렬하게 정말 스펙타클 했다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원체 큰 게 터지다 보니까
네.
장렬하게 산호하고만 경우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걸 그냥 실패라고 말할 것이냐. 이제 이런 포인트인데요. 물론 뭐 원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면 실패겠지만 사실은 지금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로켓을 좀 거의 처음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규모도 크기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뭐 방식 다 아시다시피 저게 스타쉽 저게 갔다가 이제 저 모양 그대로 돌아오는 개념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의 로켓은 항상 엄청 큰 게 갔다가 엄청 작은 게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절반 가까이가 도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이런 방식의 우주선 설계 방법론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한 증명이 오히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출발할 때 보니까 이 슈퍼 헤비 랩터 엔진이 33개가 있는데 많이 꺼졌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33개 중에 8개가 결국은 꺼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정도가 되면은 자세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추력이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중에서 배회하다 폭발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이걸 발사하면서 이번에 완전히 성공할 거라고 별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지는데. 그래서 저번에 뭐지 그 뭐 또 자학의 박수인가. 아이고 망했다. 다 뭐 야 그냥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박수나 치자 뭐.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사실 이미 이제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슈퍼 헤비 로켓이 세 대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스타쉽 같은 것들 다 이제 계속 만들면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또 가져왔고요. 또 성공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하튼 그 나사보다 훨씬 빠르게 빠르게 이런 이 저 규모의 로켓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뚝심이랄까?
그렇죠.
네, 그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네. 일론 머스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긴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어쨌든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날리고 있잖아요.
시도를 한다는 게.
네. 어마어마하게 크고 새로운 시도를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저게 되면은 정말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니까
거의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뭐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게 큰
100명.
네, 네.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니까 뭔가 옛날에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걸 보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또 뭐 저런 로켓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네, 그렇죠.
100명을 태우면은 뭐 화성까지 가기에는 100명 태우고 좀 깝깝하긴 하겠지만 달 정도는 뭐 조금만 참으면 네, 그렇죠. 며칠만 참으면
한번 돌아서 오늘
그래서 저게 이제 실용화가 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을 앞으로 뭐 지켜보게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의 성공 반의 실패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가진 못한 케이스였고요. 한편으로는 좀 뭔가 제대로 날아간 케이스가 또 있죠.
네.
네. 요게 주스.
네.
이름도 주스인데.
주스. 네.
아, 이건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오프닝이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왜 유로파, 목성의 위성 유로파하고 또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 이런 데 물이 굉장히 많고, 얼음 밑에.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중간에 뭐 수증기 같은 거 좀 뿜어 나오는 것도 좀 관측이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두꺼운 얼음층 밑에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고 거기에 아마도 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린 그 새우를 발견하자 그 밑에서
새우요?
새우 예, 그러니까 새우 비슷한 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물고기까지 하기엔 좀 욕심이고요. 좀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새우가. 괴상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가 그 물 밑에 돌아다니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그 유럽판이 이런데 얼음 깨진 틈새 왜 지금 뭐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거기 뭐 내려보내가지고 물 밑으로 그 안에 사진 찍자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ESA 이쪽에서
네.
내려가서 이제 솔직히 그 엄청나게 기대가 되잖아요. 얼음 밑으로 이렇게 막 쭉 내려가가지고 카메라 딱 켰는데 앞에
있다.
새우가
네,
문어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그 퍼스트 콘택트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죠.
진짜.
네,
그게 그렇죠.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달 내린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럼요.
예, 네. 그게 뭐 2030년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듣다가
네.
이게 그 전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얘가 이제 주스가 목성 위성 탐사선 뭐 엔켈라두스는 토성이니까 일단 뭐 유로파랑 가니메데 이런 애들 칼리스토
네.
이런 애들을 보러 간다는 얘기인데 걔가 이제 지난 4월 13일 날 발사가 됐고 그리고 잘 이제 가고 있다. 근데 8년간의 여행이니까 지금 매우 조금밖에 못 갔겠죠.
네.
그런 상태고요. 얘가 이제 가서 그 유로파 이런 데 그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뭐 그것만 보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미리 좀 확인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그 얼음 밑에 들어갈 애들이 가가지고 새우
네.
우리 저는 새우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채팅창은 계속 문어를 또 밀고 있는데 문어보다는 새우가 훨씬 더 문어는 되게 발달된 동물이잖아요. 사실은 머리도 좋고
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못한 새우를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8년이나 가고 사실 8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계속 가는 거고 우리 저 뉴 호라이즌스도 사실은 예, 그 명왕성 갈 때 그동안은 뭐 그냥
그쵸.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래서 이 이후로는 거의 아무런 한참 동안 아무런 소식도 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출발하면서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지구 나가면서 우리 나간다
네.
진짜로 간다
네.
왜냐하면은 음모론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안 간다 보낸 적 없다. 그 어떤 우주선도 나간 적이 없다고 네. 주장하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다 합성 사진이고.
그렇죠. 네. 특히 나중에 이제 사진이 진짜 찍히면
네.
그때 이제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 찍을 때는 그 기체 이런 거 일부가
보이게 찍는.
아, 저기 지금 옆에 나오는 게 몸이.
네, 네. 아. 사진들 보시면 다 이제.
아, 그 손 같은
게
내보내서 찍고.
아, 이거 나야,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데 이렇게 움직임을 펴고.
네, 네,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 중고나라 보면은요, 중고 물건 팔 때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 법칙이 뭐냐면은 팔려는 물건 사진 찍을 때 그 위에다가 종이를 잘라가지고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름과 네. 올려야 돼요.
네. 그것도 합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합성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런 짓을 시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우주 탐사를 증명해야 되는 인류에게 일부 소수 인류에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나면은 유로파를 필두로 네. 사실은 그 가디메데를 가장 열심히 본대요.
네, 네.
예, 처음에 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이걸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1년 동안은 완전히 가디메데만 열심히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성들의 이제 가능성들을 살피고 그게 잘 될 것 같다. 좀 뭔가 보낼 만하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아마 그 착륙하는 탐사선을 보내서 진짜 그 얼음 밑으로 그 구조를 보니까 밖에는 이제 그 착륙선이 내려앉은 다음에 그 조그만 탐사선을 유선으로 굉장히 선이 길어야겠지만요. 유선으로 그 얼음 틈새로 내려보낸대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밑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그걸 다시 유선으로 얘가 받아 밖에 있는 애가 받아가지고 그걸 무선으로 지구로 보낸다. 사진을 뭐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외계 생명체가 찍히기라도 하면 이제 이런 노력들이 전부 그 역사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외계 생명체와 만나는 과정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 첫 이제 실제적인 노력
네,
그런 식으로 또 각인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이야 뭐 8년 동안 조용하고 별거 없겠지만 한번 눈여겨볼 그런 프로젝트고 나중에 정말 뭔가 발견되면 그때 우리 모두 야 정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진짜 카메라 딱 열었는데 앞에 새우 이런 게 이렇게 막 좀 징그러울지 몰라도 뭐 이게 카메라 유리 건드리고 있고 이러면 생중계를 하지 않겠어요? 딱 열 때는 아마도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은?
저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치 20억 년 전 지구의 모습처럼 생명체가 꽉 차 있던 것처럼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뭔가 열수구나 이런 것들 있으면 그 주변에서 충분히 생명체가 탄생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는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때부터는 뭐 사실은 인류의 그 과학적인 그런 뭐 세계관 자체가 네. 과학적뿐만 아니고
네. 네.
아예 그냥 존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8년 후에 그 얘가 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륙선이 갈 때 이럴 때까지 다 저희 과학하고 완전 내가 살아 있어서
네. 제발
예 두 분도 옆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라이브를 보면서 그때 라이브 해야지 진짜로
아, 라이브를 보면서 새우를 먹으면서 하면 되고
아 새우 네 새우와 문어를 먹으면서
좋네요
네. 자, 이 얘기는 저희가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또 이 주스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주스란 이름은 이것도 미국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게 재밌는 이름 잘 짓잖아요.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이름이더라고요.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주피터 아이시 문스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알파벳을 조합하니까 주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럴듯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이름을 딱 또 만들어 주시고. 네, 그래서 건승을 우리 주스호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면 좋겠고요. 제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엠 박사님의 뉴스 매우 흥미롭고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느껴지더라고요. 것 같아요.
어피 보니까
왜냐하면 블랙홀 자체도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블랙홀
이번에는
얘기인데,
네. 모델링이나 뭔가 머신러닝 이런 단어가 나오는 뉴스들을 들고 와서
네.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한 건가요?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M87 은하, 그러니까 처녀자리 A 은하단과 은하와 관련된 두 가지 뉴스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 이거 처음 사진 찍은 그 블랙홀이죠?
예, 맞아요. 인류 최초로 블랙홀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그 은하의 그렇죠. 그 블랙홀과 그 은하에 대한 뉴스가 딱 두 개가 이제 새롭게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인류 최초로 공개됐던 2019년 블랙홀 이미지, 그러니까 M87의 블랙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영상을 재구성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M87의 별들의 분광 관측을 통해서 3차원 은하 구조를 이제 구현해냈다는 소식. 또 그리고 중심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을 다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럼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나온 건가요?
예, 예, 업데이트가 된 거죠. 네. 네, 이제 이 M87과 관련된 두 연구 결과가 불과 4일 차이로 이제 소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 소식 모두 이제 M87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M87이 왜 근데 왜 뭐길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냐 이렇게 그러게요. 하실 수도 있어서 우선은 제가 한번 M87이 뭔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87은 메시에 목록의 87번째 대상이고요. 처녀자리 A은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처녀자리 A라고 불리는 거는 처녀자리 방향에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A가 가장 그 은하단 중에서 가장 밝아서 A자가 붙은 거예요.
BC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예, 원래 네네. 그렇게 붙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은 우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타원 은하입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6조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것도 방법에 따라서 6조배, 뭐 10조배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대략 한 수조배 정도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은하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2배에서 10배 정도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크기도 매우 큰 은하인데요. 지름이 12만 광년이고 대략 별이 1조개 이상 들어있는 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보다 꽤 크네요.
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통상의 우리 은하 같은 정상 은하가 대략 천억 개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와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더 많은 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밝기도 그만큼 더 밝습니다.
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8등급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 은하, M87 은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녀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들 중에서 가장 밝아서 저렇게 그 은하단 중에서 가장 밝고 동그랗게 보이는 은하가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은하단 중심부에 가장 크고 무거운 타원 은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은하들을 우리 천문학자들은 브라이트 클러스터 갤럭시 약자로 BCG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게요.
네.
진짜 사진이에요, 저거요?
네, 진짜 사진입니다.
옛날에 저런 거 다 그림이었는데 지금 다 그 은하의 형태가 다 보이니까요.
네, 정말 사진
각도랑 그런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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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밝죠.
네.
밝고 큽니다. 그래서 이런 BCG 은하다 은하를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바꿔보자면 밝은 은하단의 은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BCG 은하는 왜 밝고 크냐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변에 중력으로 여러 은하들이 떨어지면서 처음부터 몸집이 컸던 애들이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량과 크기가 그 다른 은하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처녀자리 은하단의 이 BCG인 이번에 그 M87 역시 허블 우주 그러니까 허블이 분류한 은하 분류법상에서 E0형에 속하는 즉 그러니까 구형에 가장 가까운 타원 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타원 은하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 주변의 은하들을 잡아 먹으면서 병합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 어떤 나선 은하와 같은 세부 구조들이 찢겨져 나가가지고
네.
각 운동량을 잃어버리면서 현재와 같은 구형 내지 타원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해온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다음에 병합에 의해서 일단 폭발적으로 과거에 별 탄생을 겪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를 원래 구성하던 별들이 항성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늙고 진화가 많이 된 거성 같은 별들로 주로 채워져 있다는 게 특징이라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혹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럼 저 은하 속에서 만약에 하늘을 누가 보면
네.
막 그 거성이랑 그런 뭐 적색 거성, 청색 거성 그런 큰 별들이 많이 보이려나요?
분리를 해낼 수 있다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은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운 은하가 아닌 경우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별 개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를 볼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뭐 구상 성단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이제 봤을 때 걔네들의 그 원소 함량을 보고 아, 이 정도 뭐 금속 함량이나 진화 단계를 겪었겠다 하는 거 정도로 추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타운 은하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비시즈 은하가 은하 진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녀자리 은하단의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그러니까 처녀자리 은하단을 구성하는 다른 은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고 무겁고 노랗게 보이는 그럴게요. 것이 특징이죠.
뭐 네. 뿌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네. 환하고 그렇네요. 네.
또 그리고 이런 그 M87 같은 타운 은하들의 중심이나 은하의 바깥쪽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모두 나이가 든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상 성당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M87은 또 구상 성단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넘어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자그마치 M87은 12,000개 정도의 구상성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000개라면은 살짝 감이 안 오니까 우리 은하라고 우리 은하의 구상성단 개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60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죠. 구상성단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성단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구상성단들의 위치나 운동 역학적인 성질을 보면은 얘네들의 모 은하인 M87 은하의 합병이나 얘네들의 형태, 그다음에 얘네 주변을 돌고 있는 그 궤도 운동을 분석해서 이 은하의 질량이라든가 중심부의 블랙홀의 질량, 또 과거 합병이 어떤 식으로 겪어져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M87이 또 BCG여서 그냥 단순히 흥미로운 거는 아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큰 Z입니다. 상대론적인 속도로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는 Z를 관측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은하 중심에서 나오는
예,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은하 중심 근처에 위치한 블랙홀로부터 예. 나오는 이제 상대론적인 Z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활동성이 있는 은하의 중심을 활동성 은하액이라고 해요. 근데 네. 이 활동성 은하액의 통상 중심부에는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블랙홀들이 크게 활동을 해야 이렇게 큰 Z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 Z 크기가 실제로 한 5,000광년 정도 되고
Z 크기가
5,000광년이에요.
저건 전파랑 이런 거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와. 크기가 저 네. 지나가다가 저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주선 같은 게 지나가다가
우주선
우주 로켓 같은 게
일단 저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요. 와. 네. 그래서 그 허블 이런 Z가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찬드라 엑스레이나 VLA 라디오 영역 전파 영역에서도 모두 밝게 빛나고 있고요. 이런 걸 네. 관측할 수 있고 이 모양이 좀 이제 담배 연기처럼 보여진다. 뭐 이렇게 해서 스모킹 건 뭐 이렇게 이름도 붙었죠. 네. 이렇게 그 Z는 아주 아주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빛이 주변 고에너지라서 원래는 되게 짧은 파장에서 처음에 이제 방출이 되는데 얘네들이 주변 물질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번 흡수됐다가 재방출돼가지고 전파해서 되게 밝게 빛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가장 큰 전파원 중에 하나예요. 가장 밝은 전파원.
하늘 전체에서요?
네네. 하늘 전체에서. 전체에서 아주 밝은 전파원 중에 하나인 네. 거고 그다음에 이런 전파원들은 통상 이제 블랙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활동성이 무지하게 활발한 블랙홀이어야 관측이 실제로 가능한 거거든요.
네.
주변에 물질들이 딸려 들어가야지만 관측을 할 수 있어서 이 중심부 블랙홀이 열심히 활동하는 블랙홀이다. 그래서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Z가 이만큼 큰 거는 그만큼 물질이 많이 빨려 들어가고 얘의 질량이 크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연구하기에 신이 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블랙홀 사진을 처음으로 찍은 게 우연이 아니고 네. 이런 이유들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M87이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의 모습, 엄밀히는 이제 블랙홀에 딸려 들어가는 물질의 잔상, 빛의 메아리를 보게 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저게 이제 우리 그때 익숙한 그 사진이잖아요.
그쵸? 예, 맞죠. 네. 이 사진은 네. 뭐 워낙 뭐 너무 네. 유명해서 이거는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그쵸. 중요했던 이벤트라 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네 도넛 것처럼 생겨가지고 막 크리스피 도넛 이런 데서 저거 풀고 그랬잖아요.
어, 무료로.
저 블랙홀이 아, 블랙홀 예 네, 블랙홀 영상이 네, 딱 뜨고 나서 크리스피 도넛인가에서 그 다 그냥 무료로 도넛을 한번 푼 우와.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M87 블랙홀은 일단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저 중심에 있고요. 지름은 380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블랙홀은 사실은 정확히 은하 중심에 있는 건 아니고 은하 중심에서 한 60광년 정도 이렇게 삐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을 만한 게 블랙홀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포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별칭. 이 포웨이 뜻이 뭐냐면은 영원한 창조물이 장식된 어둠의 원천이라는 그러니까 하와이 신화에서 유래한 말. 어둠의 원천 뭐 이런 말이 붙었는데 그래 그만큼 이 인류사적으로 여기 그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포웨이 블랙홀이군요.
네, 네.
M87은 좀 딱딱하니까.
이름이. 네, 포웨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었죠. 또 이름이 붙으면 또 스페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또 이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 연구진들에게 노벨 물리학상도 수여가 됐었죠. 네.
그런데
그래서, 네. 그런데 자, 이제는 뉴스. 앞에 이제 M87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진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M87 블랙홀 영상은 2019년 4월 10일에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몇 번 얘기했지만 전 세계 6개 대륙에 분포하는 크고 작은 7기의 전파 망원경을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네.
지구 크기의 가상의 단일 전체 전파 망원경으로 구동해서 네. 이제 찍은 겁니다. 사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사실 영상의 촬영 자체는 2017년에 이루어졌고
네.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2년 2019년 공개됐고 2017년 찍었지만 그 2년이라는 공백 동안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데이터 처리에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측 데이터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서 얼마나 품질이 그렇죠.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것인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 현대의 관측이라는 거는 옛날 갈릴레이 시절처럼
네.
그냥 망원경을 눈에 대고 이렇게 보면 보이면 보이고 아니면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까?
네. 광자를 모으는 거죠.
네. 광자를 모은다.
네. 엄청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블랙홀 주변의 잔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희미했어서
네.
더 이제 수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하고요. 사건의 이 망원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구 크기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전파 망원경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원경들 사이의 데이터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도 측면에서 살짝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그 중간에 비었던 공백을 채워놓을 수 있었다.
네.
이게 바로 그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가 되겠습니다.
뭐 좀 달라요 생긴 게 그죠?
네. 네. 보시면은 이 연구는 일단 프린스턴 대의 리아 맨데이로스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더 이미지 오브 더 M87 블랙홀 리컨스트럭티드 위드 프리모라는 이름으로 천체 물리학 쓸지 레터에 기고를 했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프리모라는 최신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해서 이 망원경으로 관측했던 데이터의 최대 해상도를 끌어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애리조나 있을 때 저 두 분이 부부신데 저 저자 중에 두 분이 부부신데
우와. 네,
와.
옆방에 계신 분들이
아 그럼 이런 걸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마냥이 네. 이런 논문으로만 보니까 네. 또 실제로 아시는 분들 하면 네. 되게 재밌겠다.
교수님 뭐 저 유학하실 때요?
네, 제가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네, 애리조나에 있었을 때,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특히나 이런 영상 처리하는
네,
것들.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벽에 다 이 사진이 이미 붙어 있었어요.
우와. 네.
우와.
와.
근데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 분석 중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떠나 와서 그 후에 이게 풀린 거죠. 네, 그다음에.
우와, 그럼 그때 되게
근데 그
신기하셨겠어요.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몰랐어요.
본인
실제로.
연구에 이제 바쁘시니까.
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뉴스인지 잘 몰랐었고, 나중에 이 중요도를 좀더잘 알게 되었죠.
교수님은 한국 들어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나 봐요?
네네, 저는 2018년에
아,
들어왔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딱 조사이구나.
네.
그러네요.
예.
저와
와,
이제
그거,
현장에서 모셨네.
그러니까 옆에서 뭐 되고 있는
그런데,
광경을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대단한 줄 모르셨다는 게.
그럼 뭐지, 저건?
아무튼 그때도 대단했지만은 이제 더 정교하게
그러게.
M87 블랙홀의
예.
이미지를 이제 인류가 또한번더 업그레이드해서 얻게 되었다는 게 이번 내용입니다.
많이 느낌이 달라요.
네.
네.
보시면은 뭔가 선명해져 있지 않나요? 좀
선,
더 이제
예.
가늘어지고.
가늘어지고 정말 좀링 같은 느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교해진.
링의 폭으로만 따지면은 두배 정도 가늘어진 거예요. 이게
네.
어떤 거냐면 상이 이렇게 더 퍼져 보이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퍼져 보이던
그렇죠.
게 이제 초점이 맞으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튜닝이 됐다?
그런 거죠.
이렇게
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그런 느낌이네요, 딱.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고리 구조들을 더 세밀하게 볼수 있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한 거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그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 같은 데에다가
네.
일종의 예를 주고 걔네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린 블랙홀 그 활동성, 블랙홀 강착 시뮬레이션 이미지들을 넣어요. 그래,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찍었던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영상들을 또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영상들을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프리모라는 코드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패턴을 찾고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에 그 누락됐던 구조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아, 이럴 것이다라고. 근데 그게 실제로 얘를 이제 나중에 검증을 했는데 이론에서 예측하는 M87 물리량과 전혀 이제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검증이 된 상태고요. 뭐 이거를 학습해서 그 사이를 메웠다고 해서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인간이 할수 없던 사람이 분석 방법에 따라서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꿔야 할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을 기계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상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밑에가 통통하고 노랗고 그게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얄싸하니 좀 손가락에 들어가는 반지 같은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저것이 실제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실제로 블랙홀 저렇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빛의 메아리 잔상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중이니까 변화하게 되는데 그걸로부터 블랙홀의 뭐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그 정확한 물리 변수들을 추정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한 이미지 영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M87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개됐던 우리은하
아, 그쵸.
공소자리 A
네.
블랙홀에도 적용을 할 것이고 사실은 그 EHT NG라고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전파 망원경이 더 추가가 된 상태로 또다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새로운 블랙홀들을 계속해서 관측을 해내겠다
네.
또 영상을 수집하겠다라는 게 저자가 밝히는 바고요.
머신러닝이 참 요즘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네.
챗GPT에서부터 저는 챗GPT를 거의 매일 쓰는데요.
어.
그냥 뭐 이것저것 제가 쓰는 책들이 있어요. 뭐 어린이
네.
책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왜 대충 알지만 생각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세히 좀 봐야 될 거. 그런 거를 보려면 이제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식의 그림을 딱 그려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찾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띄워놓고 막 조합해야 되고 그런데 얘한테 그냥 질문을 하면 지가 다 정리를 싹 해서 주니까 특히 근데 이제 뭐 많이 틀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넣으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니까는 무슨 뭐 MBC 앵커였대요, 제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그게 뭐는 모른다고 하지. 어떻게든 채워놓으려는 그런 잘못된 게 있지만, 근데 우리가 다좀 알려져 있는 법칙들이나 그런 건 진짜 자세하게 잘
맞아요.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뭐 탄성 개수 이런 거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탄성 관련된 그런 얘기 했더니 너무 깔끔하게 다 정리해가지고 개조식으로 쫙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을 제가 거의 매일 좀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실 너무나 먼 곳에 있고 눈으로 관측하는 부분들에 뭐 한계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 머신러닝이 AI가
네.
그러니까 AI는 사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으면
맞아요.
예.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으면은 그리고 알고리즘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실에 가까운 뭔가를 끌어내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만 블랙홀에서도
네.
예, 블랙홀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데까지도 쓰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천문학에서 엄청 많이 쓰이겠어요, 이제는.
엄청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쓰이고 있고, 네네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맨날 앞면만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뒷면으로 보낸 어떤 위성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은 앞면을 이제 학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뒷면에 대한 어떤 추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이죠.
네.
네. 네.
그게 설사 뭐 완벽하지 않을 망정 없는 네.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그렇죠. 네,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이제 특히 이제 블랙홀 앞으로 뭐 더 찍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이 프로젝트가 네,
좀 이런 식으로 또 AI를
네.
네. 아, 참 요즘은 어쨌든 얼마 전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네. 네,
뉴스로 들어오던 얘기들 과거의 얘기들 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 하고 과학계 뉴스들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뭐 관측을 하고 네. 뭘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 특히 천문학이라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뭔가 그 지금은 아 뭐라고 그럴까 그 옛날에는 좀 뭔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되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인간의 노가다로 어쨌든 뭐 컴퓨터 계산하는 것이고
그냥 그런 일이 많았죠.
예, 인간의 노가다로 뭔가를 계속 채워놓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노가다로 일단 시작은 해야 되지만 뒤쪽에는 좀 똑똑한 기계들이 그렇죠. 좀 맞춰 네. 들어가 주는 이런
네.
이런 느낌을 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 경우도 딱 그런 케이스고.
네. 때는 그 사람들도 여러 연구진들이 협업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네. 되게 그 타임 스케일도 엄청 빨라졌고요.
네.
네, 이런 새로운 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지, 방법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지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과학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네.
내 결과를 잘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뭐 느낌이 저는 구체적으로 사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나 말하면 저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들어왔을 때 뉴스로 봤을 때 전할 때 느낌이 좀 다르다. 과거하고는 좀 말씀하신 대로 스피디한 느낌도 있고
네.
뭔가 예 네, 뭔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진짜 앞에 얘기했던 식으로 뭐 외계 생명체도 발견을 하고. 네. 또 그쪽에도 결국은 뭐 이 딥러닝 같은 방식을 통해서 네. 또 연구할 부분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10년을 버티다 보니
네.
네, 재미있는
네, 정말 대단하죠.
네. 네.
아, 또 아, 두 번째 뉴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또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그 블랙홀 영상과 별개로 4월 4일 뒤였던 4월 17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네. 이 연구 결과 별개로 4일 뒤였던 4월 17일에는 M87의 3차원 구조와 그다음에 그 중심 블랙홀 질량을 새롭게 측정했다는 또 연구 결과도 소개가
3차원
됐습니다.
3차원 구조.
네, 3차원 구조.
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지구에서 천구를 이제 바라보는데 네. 투영시켜서 보는 것과 그렇죠. 똑같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평면에
이차원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주는 그렇지 않죠. 거리감이 있는데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평면상의 적경적이 외에 지축 방향,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먼지, 가까운지 이런 깊이, 거리에 대한 정보는 결국엔 천체의 역학적 정보로밖에 알아낼 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이 M87의 그 평면 방향뿐만 아니라 전체 3D 영상을 구현해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M87을 구성하는 별들의 운동 분석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걸 동영상도 올렸더라고요.
네.
끝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역시 이제 천체 물리학회 레터 저널에 출판이 된 거고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리에폴드 박사, 청페이 교수 등이 참여한 내용입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그 M87의 3D 모델링 이 구현에는 하와이 마우나케아 캑 망원경이 사용이 됐어요.
네, 캑 망원경이요.
네, 캑이요.
이름이 참 흥미롭죠.
네. 캑 망원경은 네, 망원경은 현존하는 지상 광학 망원경 중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10m고요. 직경이 10m짜리 두 기가 같이 쌍둥이 이렇게 구동을 합니다. 네,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기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기기인데 사람 몸집보다도 커요.
그러게요.
네, 저게 이제 기기인데 사람 몸보다 한 다 대여섯 배? 부피로 따지면 한 9배, 10배 정도 되는 것 같죠?
중형차, 대형차, 트럭.
네, 트럭 같은 거 앞부분 뭐 그러니까요. 머리만 떼놓은
엄청 큰
엄청 큰 앞부분. 저게 이제 망원경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활동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KCWI라고 불리는데요, 캡 코스믹 웹 이미저라는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기기가 왜 특별하냐면 이미징 그러니까 측광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분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다 쌍피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진의 한 픽셀마다 사진도 찍고 그쪽의 지축 방향의 스펙트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파워풀한 기계고요. 이 기기는 이제 우리가 요즘 하도 많이 들었던 그 제임스 웹과는 좀 다르게 적외선과 좀 많이 떨어진 청색 쪽으로 가시광 영역에서 청색광 쪽에 주로 특화된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기기의 그 원래 활용 목적이 뭐냐면은 코스믹 웹이나 아니면 은하 사이에 있는 물질들을 탐색하는 희미하고 넓게 분포하는 구조들을 매핑을 하겠다라는 데 최적화된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KWCI 이 기기를 이용해서 M87 중심의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측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비행기만 좀 보내줘.
네. 이것도 다 들어가죠. 네.
가끔씩 지나가더라고요.
요 슬라이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아, 여기가 항로인가 보네요.
네, 여기 무슨 저쪽에 저 성남 공항 그 군 공항에 있어가지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연구 팀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KWCI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M87 중심을 돌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측정을 해가지고 3차원 지도를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은하 주변에 그러니까 7만 광년에 걸쳐서 분포하는 62개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이미징과 네. 분광 관측을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7만 광년.
네, 7만 광년. 네. 그러니까 근데 M87 은하 자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납별들을 다 분해해서 뭐 스펙트럼을 얻은 건 아니고요.
네.
그 지역의 통상적인 집단 속도를 잰 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클리의 이 연구팀의 페이 마 교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천억 마리의 벌떼가 있다고 하면은 걔네들의 개개 그 벌의 속도를 잴 수는 없는데 그냥 그 한 구역의 별들의 통상적인 평균 속도를 쟀다라고
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하나 제가 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은하의 경우로 한번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고 그 이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주변 물질들이 회전을 하고 은하가 가지고 있는 각속도 때문에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주변 물질들이라 하면은 뭐 별이나 성간 물질 또 암흑 물질들이 이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관측 천문학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밝아서 관측이 용이한 별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은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더 궤도 속도가 빠르겠죠. 회전 속도가 빠를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은하의 바깥쪽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느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시선 방향의 은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하면은 은하 핵의 중심에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별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반대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그 원래 파장보다 더 장파장 쪽으로 간다. 붉은 쪽으로 간다고 해서 적색 편이가 된다고 하고, 또 우리한테 빨리 다가오는 쪽은 이제 다가오는 방향은 청색 편이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은하의 지역, 아까 말한 62개 지역에 대해서 통상 그 지역에 분포하는 별들이 적색 파장 쪽으로 스펙트럼이 늘어지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속도는 빠른지 느린지를 다 이렇게 조사 개개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지도를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나사에서 동영상을 구현을 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M87 3D 모델이라고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나사 사람들은 감자 모양이라고 하던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예쁜 계란 같거든요.
수류탄 같기도 하고 저 격자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원 M87이 타원 은하 중에서도 가장 구형에 가까운 E0형 네. 은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3D 모델링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형태는 우리 은하 같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접시형으로 생긴 네. 그런 은하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나선.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나선 은하죠.
네. 비교적 가스도 있고 별들이 탄생하고 뭐 이렇게 젊은 은하에.
네.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딱 참외 같이 생겼다고 생겨 참외. 딱 참외의 그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참외?
계란 같기도 하고
네, 럭비공.
럭비공 참외.
네.
그런 느낌인데 은하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은하와는 전혀 다르게 저런 네. 모습이다.
네.
저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접근을 통해서
네.
분광하고 식광하고 같이 하면서
네.
확인을 해나갈 수 있었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주변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도 쟀는데 M87의 블랙홀의 질량을 허블이 처음 관측해서 1995년에 잰 게 태양 질량이 24억 배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그 아까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으로 쟀던 그 값은 65억 배 정도
그쵸.
태양 질량이.
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한 58억 배? 네. 아 54억 배 정도로 또 다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라서요. 이게 이 방법으로 잰 것과 저 방법으로 잰 것,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으로 잰 것과 다 이제 합쳐서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네. K박사님 같으면 이럴 때 수십억 배로 끝내버리시는데 뒷자리만 같으면 같은 거라고 전문학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점점 뭐 자세하게 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나 뭐 뒷자리만 같으면 같아도 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측 결과 값은 이제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맞춰가는 거죠.
네네, 네네. 그렇겠죠. 네. 참 이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들여서 저 멀리 있는 말도 안 되게 멀리 있는 것을 저렇게 파악을 하고
네.
참 근데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저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웬만큼 뭐 미래가 돼서 웬만큼 발전해도 저기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럼요. 못 가죠.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는 저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주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네.
또 할 수가 있고
네.
저 M87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하기에 좋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은하 진화를 쭉 겪어와서 그렇죠. 가장 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네. 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은하 진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활동하는 블랙홀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블랙홀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열심히 계속 M87 은하랑 저기 있는 블랙홀은 앞으로도 계속
네.
우리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올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것 같아요.
네.
네. M87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저희가 오래 연구할 수 있도록 갑자기 막 터지거나 하지 마시고 잘 옥체 보존하세요.
자, 아 오늘 조금 어려웠나요, 내용?
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해야죠, 뭐.
네.
자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전하는 말씀이란 게 별 게 아니고요. 저희 여행 얘기인데.
아.
네.
아직도 그게.
다... 네,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 자리가 있나요?
네. 저희 여행이 저 계속 얘기하지만 최 팀장이 뭐 오프라인에서 앞으로 뭘 5월 13일 행사 외에 할 일이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격동은 계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최 팀장과 함께 또 여행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행은 다시 살짝 말씀드리면 발리로 가는 거죠. 발리로. 더 이제 과학, 예, 코모도, 왕도마 뱀도 보고, 그래서, 그전에는 좀 과학 성향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과학을 빙자한 좀 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근데 화산도 보고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저, 걸어다니기도 하고, 공룡은 아니지만, 공룡과 그나마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 공룡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코모도 왕도마뱀도 보고, 또 바다, 네. 그리고 음식, 이런 거. 이거 우리 같이 좀 먹고 즐기자.
여행은 식도락이죠.
여행은 식도락이죠. 여행은 뭐, 일단은 먹는 거예요. 과학이고, 뭐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정모 관장님 같이 가시고요.
야.
공룡 선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정모 관장님이요. 공룡 선생이 된건다 우리 때문인데요. 과학과 사람들이 두 번째, 공개 방송에서,
네.
10년 전에요. 첫 번째 공개 방송을 이제 이명환 박사님이 하셨고요.
네.
두 번째 공개 방송을 이정모 관장님이 하셨는데, 뭘 해야 되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 공룡 하세요, 공룡. 해서 우리가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관장님이 공룡 잘 모르는데 뭐
아,
이렇게
정말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막
처음부터 공룡.
우리가 막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공룡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더 공룡 박사같이 되신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여튼 이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 이정모 관장님 또 같이 가시고요. 또 별도 보고 저희 K박스님 같이 가셔서 별 같이 보고 날짜는.
박사님은 별을 하시던 분은 아닌데.
네, 뭐 천문학하면 다 우리한테 다 별이에요. 그냥 블랙홀이든 뭐 어디 뭐 심지어 보이드든 뭐든 다 별이에요. 그냥
그렇죠.
하늘은 다 별이야 그냥.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6박 8일, 네, 6박 8일이고요. 사람들 회원은 30만 원 할인되고. 저도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과학과 사람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사항 나와 있고 진짜 한번 즐겁게 코로나도 이 끝물에 즐겁게 한번 같이 다녀오시면 어떨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저희 지난 편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대혼돈의 멀티버스였나요?
멀티버스, 네.
네, 대혼돈의 멀티버스 내지는 혼돈의 카오스 내지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아,
올앤 원스.
저 그거 봤어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이 대혼란을 우리에게 아니 우리에게가 아니고 제가 옆에서 대혼란을 이제 부추겼던 그 문제의 빅뱅과 그 우주의 운명과 그 빌어먹을 무한과
무한한데.
네, 그 얘기로 가득 차게 될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이번 코너, 혼돈의 카오스가 아닌 뉴턴의 발가락. 사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깽판을 쳐가지고요. 정확하게 중요한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중요한 얘기 하셨죠.
맞아요.
무한 이런 건
예,
어렵잖아요.
그냥 뭐 다들 이제 그 무한이라고 했을 때안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렵고 또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한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예, 다 다르고 또 이제 문과 쪽 사람들 생각하는 게또 다르고.
네.
실제로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줬다고 하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을 아는 게요. 우리가 그런 게잘 모르겠고 뭔가 의구심이 가도 사실 질문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질문을 해서 무슨 답이 와도 뭐 붙잡고 늘어지기도 그렇고 다시 제 질문을 하기도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어디쯤 되면은 사실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들의 운명인 거죠, 대부분. 근데 지난번에는 그래서 한번 그 운명을 타파하고 뭔가 좀한 번은 다른 쪽으로 좀 조금 더 나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런 느낌으로 어쩌면 오늘도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수도
생각도
있어요.
들지만 어쨌든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준비해 주신 얘기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네.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그 빅뱅에 대한 책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아, 네네.
요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워낙에 빅뱅에 관련된 책들은 너무나 많지만, 세 개를 추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K 박사님의 빅뱅의 메아리라고 하는 이 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책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주라고 해서, 부제는 천문학적 학자의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프린스턴의 조 덩클린 교수님이 이제 쓰신 거고 굉장히 잘 읽히는, 술술 읽히는, 그래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그런 네. 정도의 난이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치오 카쿠의 평행우주. 이 책은 너무 고전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네.
제가 어릴 때도 봤던 책인데 여전히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거는 이분이 워낙에 촉근 이론을 하시던 분이라서
네.
촉근 이론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이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새 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것들 중에 두 개를 읽었는데요.
네.
저 미츠 카쿠 책하고 네. 빅뱅 메아리였고
네.
빅뱅의 메아리는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편에도 그랬고 여전히 혼돈의 카오스인가
네.
그 점이 좀 근데 미치오 카쿠는 네. 사실 좀 보다 보면은 약간 SF적인 느낌으로 좀 더 나가시는 느낌도
맞아요.
좀 있죠. 그죠?
네. 이분은 또 워낙에 촉근 이론을 많이 미시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분의 동영상도 좀 봤는데 너무 약간 좀 편향된 약간 느낌까지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들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흥미를 끌기 위해서
네.
조금 그런 경향성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어느 시점부터 조금 멀리 나가시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있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가운데 책은 저거는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최근에
좀,
나온 네.
예, 뭐랄까 좀 되게 정직한 청문학적이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그래서
부사님 분위기도 그렇고 미치오 카쿠 되게 조금 좀 연극적인 분위기
아,
있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정말 잘하시죠. 정말 많이 나오시고
이제. 네.
어쨌든 저 새 책이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책도 많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빅뱅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니까 그쪽 분야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빅뱅 하면
네.
빅뱅 이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로 끝나버리면 아무 할 얘기 없잖아요. 그냥
네.
시간이 그때 생겼으니까라면 아 그렇구나 시간과 공간이 그때 생겼으면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란 거는
네.
그래도 빅뱅이란 게 어느 시점에 있었던 건데
네.
그 전에 뭐가 있든가 하는 게 맞지 않아라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네.
그리고 또 너무 빠르게 뭐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시간의 단위도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또 한쪽으로는 자꾸 그 수류탄 폭발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알이 있었는데 이런
네.
그 알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우주가 나오고 아직도 터지는 중이고
네.
계속 우주는 팽창한다. 그걸로 가속 팽창은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상태로서
네.
그냥 멈춰있게 되거든요.
당연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진짜 오늘도 그러면 한번
네.
뽕을 한번 뽕파를 뽑아보자.
네, 제가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의 13초 이후 어떤 우주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10의 13초 이후부터는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고요.
네.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실험실에서 가속기에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아주 고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빅뱅을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정도고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마이너스 13초로
네.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 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전을 기술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쪽 영역은 워낙에 미시 세계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물질들이 한 점으로 모여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관측 가능한 우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이것을,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심지어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도 도전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완성을 하지 못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관측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내에서 이제 기술을 하자라고 할 때,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나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우주론, 등각순환 우주론, 순환 우주론, 촉근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진동 요동 이론입니다.
일단 저 이름들만 해도 되게 섹시하다고 할까요?
뭔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네.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이미 네.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느낌이고
네.
등각 순환 우주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러시구나. 네.
등각 네. 거기서 참 진동 요동 이론은 매우 흥미로운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인플레이션 우주론하고 등각 순환 우주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인플레이션 우주론까지도 양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왜냐면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더 이제 친밀하게 와닿으실 거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빅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우주론에서는 정확하게는 급팽창이 빅뱅 이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에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할 때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도 넣은 것이죠.
제가 옛날에 본 제가 착각을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본 책에는 네. 마치 빅뱅 정말 직후에
네네.
급팽창이란 말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네.
쉽잖아요.
네.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급하게 커졌다는 얘기니까
네.
어떤 그런 아주 짧은 기간이 있어서 그게 네. 뭐 우주의 지금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빅뱅 이전의 급팽창이죠.
근데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우주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빅뱅 이전에 그러니까 빅뱅의 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급팽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급팽창이 끝난 후부터 우리의 일반적인 빅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뱅이라는 말과 급팽창이라는
네.
말이 좀 연결되는 느낌은 있네요.
네, 네.
터지는 느낌
네,
같은 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급팽창이 이제 빅뱅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급팽창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짧은 시기, 우주가 탄생한 직후 한 1초도 되지 않았을 시기인데요. 10^-36초에서 10^-32초 사이에 엄청난 팽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빠르게 팽창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우주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팽창 속도가 매우 느린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주가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베징의 시간이라 그래요.
네.
근데 그 베징의 시간이 약 80억 년 정도거든요.
80억 년.
네네. 그런데 이때 그 팽창이 일어났을 때는 매 10^-37초마다 두 배씩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팽창이란 말이 정말 맞네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100번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우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10^-37초마다 두 배씩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급팽창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이 끝났을 때 시점에서는 오렌지 정도 크기였어요.
그렇게 빨리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말은 그전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어떤 우주의 시공간 자체가 매우 작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네. 한번 또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 오렌지만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오렌지 크기인 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그렇죠. 관측 네.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오렌지였고요. 거기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오렌지 위에 서 있을 순 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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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그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의 영역에는 또 있는 것이죠.
또 무한하고.
네. 네.
와. 네. 일단 진도 네.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느냐?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이제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빅뱅 이론이 설명을 하지 못했던 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이제 1960년도 전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면서 드디어 정설로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주는 왜 평평한가? 라고 하는 평탄성 문제. 두 번째는 우주는 왜 균일한가? 라고 하는 균질성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 우주에는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우주는 왜 평평한가? 근데 이게 왜 이상한지 지금은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주가 아주 커졌기 때문에 마치 엄청나게 커다란 구 위에 개미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그 개미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평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평탄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평탄하려면 처음부터 평평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우주 탄생 직후 1초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평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 탐사선을 화성에 보낸다라고 할 때 어떤 화성에 정확한 착륙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륙 지점에 딱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발사할 때부터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이 오차가 있으면은 우리가 예상한 곳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오차가.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불안정한 시스템인데 이 평탄함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곡률이 0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곡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평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마치 우주에 주름을 펴듯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야지만 1초가 지났을 때 우주가 평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탄성 문제가 급팽창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이제 균질성인데요. 우주는 균질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가 38만 년이 됐을 때 찍힌 사진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들이 의미하는 게 뭐 온도가 약간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밀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온도 차이는 0.00001도 차이예요.
여기서 저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보면요. 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해놨기 때문에 진짜 한 특히 우주라고 하니까 수천도가 차이 날 것 같거든요. 느낌상으로는.
맞아요.
우리 대중들을 좀 챙겨주셔야 돼. 그게 지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사실.
안 나죠.
안 나는 건 다름없지. 그래서 균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진으로만 보면 우리 또 등고선 이런 데 익숙하고 또 기상지 저 기후도 이런 게 익숙하니까 빨간 부분은 적도고 파란 부분은 북극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봤을 때 균질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맞죠.
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는 저렇게 서로 다르구나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죠. 굉장히 균질한데 근데 이 균질성이 있어도 이렇게 어떤 불균이란 게 진짜 중요한 게 이 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별이나 은하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0.0001도라고 하는 차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같은 건 아닌데.
결코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쌀 같은 거를 촥 이렇게 바닥에 뿌렸을 때 전체적으로 쫙 고르게 뿌려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 더 뭉쳐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다의 파고 같은 게 일렁이는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평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온도가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의 이제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보면은 물 분자끼리 서로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 분자가 이제 온도가 낮은 물 분자와 만나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시세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정보가 교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주배경복사 사진이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사진인 것이 제가 우주배경복사가 관측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파토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엠 박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138억 년 전에 저와 파토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근데 파토님이 저한테 공을 던진 거예요. 즉 빛을 던진 거죠.
138억 년 전에요?
네, 네, 138억 년 전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와 파토님 사이가 거리가 팽창하면서 멀어지면서 그 공이 원래는 도착하고도 남았었 만약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지 않았으면 도착을 했을 텐데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138억 년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엠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사이가 가까웠다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때 던진 공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엠 박사님과 파토님은 절대로 서로 어떤 공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거리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두 분이 저한테 똑같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저녁에 뭐를 먹자라고 하는 메뉴 같은 것들을 이제 몰래 저한테 보냈는데 둘은 서로 두 분은 전혀 그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는데 그 레스토랑의 정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왼쪽 오른쪽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온 정보가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명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연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든 방향에서 온 정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공을 보내기 전에 서로 정보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정보 교환을 어떻게 하냐? 아주 우주 초기에는 서로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영역에 몰려 있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한 후에 급팽창을 통해서 서로 엄청나게 멀어진 겁니다.
메뉴를 만들 때 처음에 같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네. 같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서 그때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어야지만 즉 급팽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주배경복사의 균질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왜 우주에는 그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홀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네, 아무리 잘라도 다 또다시 N극과 S극이 있고요.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왜 N극이나 S극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 지금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에서는 워낙 에너지가 고에너지일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가지 힘 중에 세 가지 힘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 전자기력이 합쳐져 있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저런 자기 홀극이 많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이론대로 따르면은 이러한 한 뭐 다섯 평짜리 방 안에는 한 10개 정도의 자기 홀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네. 만약에 급팽창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홀극을 단 한 번도 우리는 관측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급팽창을 통해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고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한 개, 두 개 정도만 있거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바깥 우주에는 많이 있다.
바깥 우주에도 바깥 우주에는 있는데 그것들도 밀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죠. 네.
서로 간에 자기 홀극끼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그렇죠. 자기 홀극끼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급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네.
한 5, 6년 전에 그 앨런 구스하고
네.
린데하고
네.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지도 맞아요. 모른다는 그 떨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 관측소에서 네, 관측을 네. 했는데 이게 예, 좀 증명이 됐다는 식으로 네.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그 린데 선생님 집에 막 가가지고 막
아직도 동영상이 남아있어요.
예, 두들기고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발견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관측이 충분하게 검증된 관측이 아니라는 아니었죠.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저는 그 린데 선생님 한국 가서 네. 그 강연할 때로 가봤었어요. 되게 오래전 아니라 7, 8년 전에?
네.
예, 그때 저기 어디야? 그 황호성 박사님 계시던 그
고등과학원에
예, 고등과학원에 아. 오셔서 그때 린데도 왔었고 그 다음에 저기 왔었죠. 그 양반 저 물리학자 누구죠?
누구일까?
저기 이름 에드워드 위튼.
아.
예. 에드워드 위튼 이게 막 검색하려다 보니 생각이 났어요. 위튼 선생이 그때 네. 하도 뭐 일화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제가 학점 과학책 볼 때 뭐
네.
하도 또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과학자들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진짜 천재는 지금 네. 위튼이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연을 갔는데요. 여담이지만
네.
참 저도 재미없는 강연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분은 일단 표정이 하나도 없고요.
네.
인간이 아닌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표정이 하나도 없고
네.
뒤에 PPT를 이렇게 켜놓으셨는데 PPT가 그냥 대본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똑같이
자기가 하는 말이 똑같이 그냥 써져 있고요. 아. 그걸 똑같이 읽으시고요. 감정도 하나도 없고 표정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야 물리학계 천재가 되려면 저는 로봇이 되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아, 그 조건 이론 얘기하고 네. 하셨는데 막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았죠.
맞아요.
그 점 때문에.
맞아요.
유별나게 재미가 없은 기억이 남잖아요. 그때 이제 린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뭐, 그때는 이제 그 일 전이었죠. 예, 그래서 뭐, 아, 저분이 그분이다 뭐 했었는데, 그래서 괜히 막 그, 어쨌든 멀리서지만 실제로 봤으니까
네.
뭔가 또 나름 또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 흘리고 왔죠. 할 때, 야, 우리 선생님 드디어 맞아요. 형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네.
우리 형님 드디어 고생하신 게 보답받나 뭐
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좀 안 되려나 상
아,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주 먼지에 의한 효과였고.
그죠, 그때 그랬죠. 예.
사실 이게 저도 그때,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매일매일 그 전날 나온 논문을 그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된 그 다음날 이미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그건 틀렸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와.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철회가 됐죠.
그 굳이 그 가가지고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그건
그거 좀 과했죠.
진짜, 그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하튼
네.
그래서 그게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런 식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네.
굉장히 유력한
네.
이론인 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인플라톤 필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우주 초기에 어떤 장이 존재한 거예요.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에서 전기장, 자기장 아니면은 양자역학에서 양자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중력장.
돼요. 중력장. 네, 중력장.
근데 어려워요, 사실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일기예보를 보시면은 그 한반도 지도 위에 강수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빨간색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파란색 지역은 강수량이 낮고 하면 어느 지점을 찍더라도 그곳에서의 강수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속적인 그런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느 위치를 찍더라도 거기에서의 어떤 대응되는 값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인플라톤 장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요. 요거는 팽창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시작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빅뱅 팽창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 우주는 인플레이션이 시작하고 이미 끝났어요.
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무한히 있는 그 넓은 범위의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걸 하나의 버블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버블 우주가 이 인플라톤 장 위에 이렇게 무한히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라톤 필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을 하는 거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언덕이나 아니면 산이나 아니면 스키슬롭으로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언덕 같은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 위가 완만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거를 뭘로 생각을 할까 하다가 이제 흔들바위를 왜냐면 흔들바위는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 안정적인 상태.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담이지만은 매년 만우절마다
흔들바위가
떨어졌다는
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흔들바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가능성이 있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 즉 굴러가는 동안이 인플레이션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아주 안정된 위치에 딱 안착을 하는 순간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짜 진공 상태에 있다가 진짜 진공 상태로 옮겨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흔들바위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네.
안정되게 딱 지자리를 딱 잡으면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입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언덕의 모양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덕의 모양이 뭐 완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파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덕의 높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포텐셜의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언덕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모델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 파토님께서 이 가짜 진공에 의한
네, 우주
우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라서 제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주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10의 마이너스 32초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진짜 진공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네.
사실은 이 흔들바위가 내려오다가 어떤 완만한 중턱을 만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턱에서 흔들바위가 다시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적당히 안정적인.
네, 적당히 안정적인. 그러면은 그것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여전히 가짜 진공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흔들바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급팽창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네. 일어나면 정말 좀 우주가 리셋되는 상황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우주는 다시 이제 엄청난 큰 팽창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에 마이너스 37초마다 두 배씩 커지는 팽창이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미 큰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뭐 산산이 찢어지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가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말 시나리오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짜 진공에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짜 진공에 도달했을 거라는 증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확률은 존재하고요.
왜 이렇게 멋있죠, 이게 정말. 이런 종말이 뭔가 멋있고 정말 장엄하잖아요.
원래 종말론 자체가 약간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종말론이죠.
아,
막 이상한 뭐 그 무드가 뭐 재림하고 그런 거 말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좀 죽을 만하지 않나? 네, 여하튼.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언제쯤 정말 만약에 우리가 가짜 진공에 있다면 언제쯤 이런 일이 발생할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하면 확률은 매우 적어요.
네.
네, 매우 적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위 천문학적 수준으로 적은 거겠죠?
네, 그렇죠. 뭐 몇 네. 조년, 뭐 이런 몇백 조년 이런 식인 네. 것이죠. 네.
우주의 역 지금 나이가 148억,
138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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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한 부분과 끝난 부분에서의 버블 우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스 테그마크가 이야기하는 평행 우주에서 두 번째 레벨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고 그 주변에 무한대로 뻗어 있는 우주가 1레벨의 평행 우주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덕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델이 너무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모든 모델이 다 하나같이 평행 우주에 대한 개념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란톤 필드가 무한히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버블 우주가 또 무한히 존재하는 그러한 모양이 레벨 2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풍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풍경은 랜드스코프이고 이 전체 지금 인플라톤 필드를 포함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원래 어디서 10의 500승계의
네.
예, 버블 우주 얘기를
봤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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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충 뭐 그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10에 500 승은 아마 그 조건 이론에서 나오는 조건 이론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백큐움 그 진공의 상태가 이제 10의 500승이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무한히 존재한다.
아, 계속 나 딴지를 걸고 싶지만 무한하다가 10의 500승도 무한은 아니고 뭐. 아,
네네.
어쨌든 예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주이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으로는 이제 버블 우주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마치 유한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잘못된 시각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만약에 1단계는 무한하다 생각하면 이렇게 공 모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각화를 위해서 약간 이런 식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시각화는 이렇게 무한히 펼쳐져 있는 평면이 켜켜이 쌓여 있는 어떤 지층과 같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2단계 평행 우주로서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동그란 우주는 1단계가 자꾸 떠오르죠.
네네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진짜 이거를 수학적으로 기술을 할 때도 버블 우주라는 이름을 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나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이 돼야지만 마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서 빅뱅 이론이 정설이 된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우주 배경 복사에서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워낙에 급격한 시공간의 팽창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력파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의 어떤 평광 패턴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평광 패턴이 마치 바람개비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봤다고 그때 생각했던 거죠?
네. 이 평광 패턴을 봤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이셉이었습니다.
아,
네, 이 바이셉이 2014년에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벌써
것이죠.
벌써 그게 그렇게 오래됐군요. 거의 10년 전이네요.
맞아요. 10년 전이에요.
와. 네.
그래서 바이셉이 이제 남극에 있는데 이것과 플랑크 그 우주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더스트에 의해서 즉 우주 먼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판명이 났던 것이죠.
사실 이거 증명되면 거의 100% 노벨상이잖아요.
100%.
그럼요.
그렇죠? 네.
여지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평광 패턴이 아무리 급팽창이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해내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바이셉 망원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도나 이런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션 이론이 맞지 않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팀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것이 이제 주된 논리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하긴 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이제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나오진 않는데요. 네, 그래도
사실 저때 관측을 하고 그때 오류가 뭐 밝혀졌지만.
네.
그랬던 만큼 또 여기저기서 열심히 그만큼 또 들여다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또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안
아직도 바이셉은 운영 중이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네.
네.
형님께 좀
그렇죠.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근데 또 어느 날 발견될 수도 있고요.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가장
네.
그나마 유력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네. 유력하고
가장 유력하죠. 어떤 교과서적인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네.
어느 정도는 약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근데 증거가 안 나오니.
네.
그러니까 딴 것들이 아직도 등각 순환 우주 같은 기준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등각순환 우주론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로저 펜로즈 교수님이 이제 아까 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렇죠. 이걸로 받으신 건 아니고
아니죠. 네, 그걸 절대로 이제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분은 특이점 정리,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로
옛날에
네 옛날에 이제 스티븐 호킹하고
같이
네.
제가 그때 그 옛날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도 그런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 펜로즈 교수 굉장히 젊었을 때
네, 봤어요. 네.
그때도 기타 사진도 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노인이 되셨는데
맞아요.
어쨌든 간에
네.
이제서라도
네.
네, 노벨상을 받았지만 저것은 등각순환 우주론이 아니다.
아니죠. 네.
받은 네. 것은 다른 얘기 옛날 네.
그거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등각순환 우주론은 로저 펜로즈 교수님마저도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걸 믿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설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순환 우주론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빅뱅부터 우주의 끝까지가 하나의 이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연들 중에 우리는 한 이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환 우주론이고요. 등각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 힌두교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네.
사이클.
네, 그렇죠. 맞아요. 우주가 한번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다시 생겨나고 사이클도 계속 반복된다.
네.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어떤 우주가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우주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인플레이션에서는 각기 다른 버블 우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그 평행 우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우주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네, 우리 우주가. 그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네, 계속 반복되는.
물리 법칙도 거죠. 동일하고.
네, 물리 법칙도 동일하고.
사건도 동일해요?
사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 사건은 네, 동일하지 않지만.
네, 여기는 이제 평행 우주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주의 끝이 자연스럽게 우주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선은 우주의 끝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요. 심지어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뭐 닫힌 우주나 열린 우주 이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우주는 분명히 열린 우주일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간이 빠르게 팽창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어붙은 우주가 우리 운명의 궁극적인 운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얼어붙은 우주냐 아니면 찢겨진 우주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또 있는데 그것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만약에 암흑에너지가 더 급격하게 작용을 하면은 우주가 찢어지는 거고요. 즉 모든 존재들이 원자 단위까지 다 찢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 가속 팽창이라는 것이 그
네.
개수가
네.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나중에
네.
결국은 그 가속 팽창 끝에 다 찢어져 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여기서 얼어붙은 우주라는 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 사망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네.
히트 됐다 하면 왜 뜨거워서 네.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네. 아닌 것 같지는
네. 이 그 운명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만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몇백 조 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우주가 굉장히 운이 좋은 시대예요. 별 번성 시대인데 즉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여전히 별이 많죠.
네.
그런데 이 별이라는 거는 가스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가스가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별도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다 연료로 쓰는 가스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별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별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 별의 질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백색 외성 아니면 중성자별 아니면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바로 블랙홀 시대가 됩니다. 네. 블랙홀 시대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은하 중심부에는 블랙홀들이 있죠.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요. 이 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이 죽음을 맞이한 별들의 잔재를 전부 다 흡수합니다. 네. 그러면서 블랙홀만 남게 되고 심지어 블랙홀끼리도 또 병합을 하면서 큰 블랙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블랙홀 시기가 되다가 이 블랙홀 시대마저도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호킹 복사라고 하는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호킹 복사에 의해서 블랙홀이 증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블랙홀이 이제 그 증발하면서 뭐 전자, 양전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그것도 서로 만나서 쌍소멸을 하면서 결국에는 빛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기서 빛이라는 건 뭔가요?
광자인가요? 네, 광자인 거죠. 네. 근데 이 빛밖에 남지 않은 우주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빛밖에 남지 않은 우주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냐? 자, 우선은 빛이라는 것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광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질량이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속으로 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 빛은 질량이 없어서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 그렇지만 너무 간단한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equal mc 스퀘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고요. 여기서는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한다라는 것이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은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에 질량과 진동수는 비례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진동수에는 어떤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질량이 0인 빛만 남겨져 있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흔히 광자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고요. 또 공간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광속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질량이 없어서 광속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때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광속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그 빛의 입장에서는 수원과 서울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뭐 수축 하는 길이 수축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걸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사실 납작해지는 것이죠. 어떤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공간이 점으로 이렇게 다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만 남게 되는 우주는 공간과 시간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빅뱅이라는 겁니다. 자, 빅뱅의 순간에는 우리가 빅뱅에서도 입자가 질량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량을 갖지 않았던 입자들이 어떤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질량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힉스 필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10에 마이너스 12초 전에는 입자들은 질량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빅뱅의 순간에도 입자들은 전혀 질량을 갖지 않은 상태가 있었고 그것이 우주의 미래의 상태와 물리적 상태는 똑같다는 것이죠.
우주의 그 죽음의 상태와 똑같다.
그렇죠. 네.
시작이.
네. 물리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네.
질량을 갖지 않은 입자들만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질량이 있는 것, 그러니까 전자 한 개도 존재하면 안 돼요. 질량을 가진 어떠한 것도 존재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 질량을 갖지 않은 그런 그 입자만 존재하게 되면 우주의 끝과 시작의 상태, 물리적 상태가 똑같다는 것이죠.
야, 그냥 흥미롭긴 하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핵심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과 끝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궁금했던 거는
네.
이것도 또 약간
네.
지난번 무한 같은 식으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 광자
네.
우리가
네.
빛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 이걸 파동으로 볼 때는
네.
전기와 자기가
네.
서로 교차하면서
그쵸.
움직여가는
네.
것으로 네.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자기파.
네, 네, 네. 네.
근데 빛 여기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그 전자기파를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 똑같이
똑같은
입자,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광자라는 입자의 존재와
네.
전기와 자기가
네.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겨나는
네.
이게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에 이제 그것이 실제로 질량을 가지지 않은 어떤 입자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네. 양자역학의 그 포인트인가요? 그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
네, 네, 맞아요. 예, 입자인 동시에 파동성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양자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자기장이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입자들이 이렇게 어떤 들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이 이렇게 살짝 들뜬 상태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장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아유,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 다 알겠네요. 아, 근데 이제 네. 그럼요. 빛은 뭐예요?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요?
광자가 아까 네. 끝까지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빛이, 저희는 이제 빛이 생겨난다고 했을 때의 개념은
네. 네.
빛을 만들어내는 뭐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핵융합으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뭐 열과 네. 빛이 나오고 그럼 거기서 빛이 생겨났다.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는 거기서 광자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우주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빛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냐면 이것은 그냥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다 광자의 형태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자의 형태로 있다. 네. 걔는 계속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다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끝에는 다 빛의 형태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의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는 것 같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우주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모든 것이 광자로 바뀌고 있다.
네, 네.
그럼 광자가 우리 우주의 운명이네요.
그렇죠.
우리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의 끝은 다 네. 광자로 귀결된다.
이러한 운명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누가 이거 물어보라고 해서
네, 네.
광속은 왜 광속을 넘어설 수 없는 그 기전은 제가 알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광속에 도달을 하게 되면 네, 네. 질량이 무한대가 되고
네.
길이가 무한소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시간도 이제 빛의 입장에서는
네.
우주가 시작한 순간 우주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상태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네.
결코
네.
우주선 따위가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광속은 왜 그 속도인지라든가 이런 게 다 규명이 된 건가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미 다
광속의 속도가 네. 그 속도인 이유
무조건 그 속도인 거 그 속도여야지만 이제 기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것이 왜라기보다는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에서 왜를 말할 때가 참 그렇죠. 거의 인문학에서 왜를 말할 때가 그렇죠. 참 다른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은 왜라는 질문도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돌아가서
네. 네.
저렇게 빛만 남게 되고
네.
제한테는 그 빛의 특성상 광속으로 움직이는 빛의 특성상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우주
네.
어마어마하게 무한히 큰 우주 속에서
그렇죠.
계속 달리고 있는 빛밖에 없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관측 근데 이 경우에는 관측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빛밖에 없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도 의미가 없네요.
없는 제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전자 한 개라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근데 아예 없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네.
와, 그러면 거기서 그런데
네.
이게 다시 빅뱅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상태와 빅뱅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각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프랙탈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주가 아주 커요. 그렇죠? 네. 우주가 마지막 순간에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작았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크기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런 프랙탈처럼 보시는 것처럼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형태는 같은데
네.
크기는
네.
의미가 없고
네 크기는 의미가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뭐 우리나라 예로 들으면 이제 바둑판 같은 걸 하는데 엄청나게 큰 바둑이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게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스케일로 그 바둑 알이 커진 것 같은 스케일로 다 커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크고 작음이 또 의미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의 끝에
네.
우주는 엄청나게 커졌고
네.
다 광자 질량이 없는 입자만이 남은 우주가 됐는데
네.
그게 우주가 매우 작은 상태에서 시작한 빅뱅과 사실 동일한 상태고,
그렇죠. 네.
거기서 크고 작고 얘기는 의미가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빅뱅의 상황이고,
네.
거기서 다시 우주는
네.
빅뱅과 같은 과정을
네.
거치면서
네.
다시 만들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의 우주와 다음 우주는 성질 자체는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죠.
프랙탈이
네.
얘기하듯이.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등각수 나오는 주변 얘기.
맞습니다.
좀 재밌겠네요.
와, 네, 맞아요.
매력적이다, 이거. 나는. 그리고 교묘하고.
네, 맞아요.
물리학이나 천문학에 이런 교묘한 얘기들이 들어가면 되게 좀,
네.
쾌감이 좀
충분한,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뭐 정설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등각 재조정이라고 하는 게, 뭐 각도 유지하면서 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뭐 기하학적인 그런 수학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 로저 펜로즈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수학적으로 다 기술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서, 이러한 등각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뭐 와일 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다 기술을 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그 상태가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제 좀 직관적으로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뭐 이게 관측이라 이런 걸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이제 이 로저 펜로즈 교수님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겨진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예, 마지막에 그전 이연에서의 마지막에 블랙홀이 다 커지잖아요. 그리고 블랙홀이 서로 충돌을 하면 그거에 의한 중력파가 생길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 지금 이 순간의 우주 배경 복사에 흔적이 남겨져 있다.
지난 우주의 흔적이.
그렇죠. 지난 우주의 흔적이. 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실제 이것이 그것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한 논문을 발표를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인플레이션 우주론에서도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이야라고 주장을 하기도
이런
했었거든요.
하나의 그 증거를 가지고 둘이 내
그렇죠.
거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분명히 흔적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되게 흥미롭네요.
네.
펜로즈 교수님이 근데
네.
사실 이 등각 순환 우주
네.
외에도 약간 막 신비주의적인, 이게 신비주의적이라
맞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맞아요.
신비주의적인 관심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뭐
그죠?
의식이라든지
예.
이런 이론들을 다 양자역학적으로
그죠.
의식을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얼핏 봤는데, 근데 그런 식의 사고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있죠.
우주론을
분명히.
꺼내게 된 데는.
네.
이건 아무리 봐도
네.
인도가 되었든 좀 동양 사상적인 면이
유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유의 흐름.
네.
그러니까는 사실 우주의 그 삶과 죽음 뭐 이런 천문학적인 주제를 접할 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접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게 필연적인 연결성이 있지 않다더라도 뭔가 서양 우주론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시작을
네.
해가지고 어떻게 끝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 항상 이제 서양의 역사관도 그렇고 시작이 있었고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었고, 나중에, 심판이 오든 뭐든 해서 이제 세상이 끝난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 동양에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큰 차이인데,
네.
이제 우주론도 그런 느낌을 가진 우주론이 이제 많았다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그 정신적인 사고, 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걸
것 같아요.
펼쳐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이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셨을 수 있고 분명히 그리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등각순환 우주론을 생각을 하신 건데 바로 엔트로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우주 엔트로피는 빅뱅의 순간에 엄청나게 작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 연력학 제2법칙인데 물론 엔트로피도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긴 하는데요. 네, 그냥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무질서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는 과거에는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우주는 더 질서 정연했고 빅뱅의 순간에는 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질서 정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거의 뭐 무한히 작은 수준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왜 우주 빅뱅의 순간에는 엔트로피가 낮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인 것이고,
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냥 과거 가설이라고 해서 그냥 낮다고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낮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 저 그 알렌 고스 교수님의 그 사무실 사진이에요.
땅에 있는 거라도 그렇죠. 밟고 있는 거라도 좀 어떻게 하는지.
엄청나게 높네요. 엔트로피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엔트로피 사진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 저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저 반도 처음에는 네. 아무것도 없는 네. 제로 엔트로피에서 시작했겠죠.
아, 물론이죠. 그렇죠.
과거 가설이라는 네.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뭐 네. 빈방은 원래 빈방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뭐 그런 거잖아요. 것이죠. 네. 네.
여기는 원래 빈방이었으니까 엔트로피가 제로인 네. 것이고 이제 뭐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많아진.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네. 아주 맞득 네, 그렇죠. 그렇진 않네요, 네, 또. 네.
마치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인 거죠. 공리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로저 펜런즈 교수님은 분명히 빅뱅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그 순환 우주론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는 엔트로피의 개념에서 로저 펜런즈 교수님은 중력장의 개념을 가져오시고 뭐 일반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와일 곡률 이런 아주 복잡한 수학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쉽게 하나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전 우주의 끝에는 블랙홀이 있었고요. 아주 거대한 블랙홀들이 있었고 그 블랙홀들이 결국에는 다 마지막 순간에는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엔트로피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엔트로피가 다 블랙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랙홀이 호킹 복사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증발을 하면서 이 엔트로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엔트로피로 가기도 전에 사실은 이 호킹 복사라고 하는 거에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아니면 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양자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자 정보들이 전부 다 블랙홀로 우주의 마지막 순간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블랙홀이 증발을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양자 정보도 다 파괴되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 패러독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걸로 막 사람들 물리학자를
맞아요.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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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예를 들어 책이 저 블랙홀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그냥 저 정보가 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한데. 블랙홀이 증발을 하면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럼 저 정보는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절대로 정보는 파괴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생성될 수도 없고 새로 생성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는 것이 양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정보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호킹 복사의 문제점이기는 해요. 근데 뭐 스티븐 호킹은 맨 처음에는 양자 정보도 다 파괴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시기는 네. 했는데 이 로저 펜런즈 교수님은 여전히 파괴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하고 약간 위배되는 물론 조금 우회하시긴 합니다. 이제 뭐 다른 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엔트로피의 개념도 이제 도입을 하려면 이 양자 정보 역설까지도 사실 해결이 돼야지만 엔트로피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등각순환 우주론의 쟁점이 이제 크게 방금 말씀드린 양자정보 역설이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호킹 복사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것이 양자역학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위반이 되지 않나 어떤 우회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적으로 기술되는 것을 형상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만 남겨져 있는 우주 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빛 외에 전자 하나만 남겨줘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로저 펜런즈 교수님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신경 쓰시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우회하십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네네.
정말 깡그리 다 사라지고 광자만
네, 깡그리 다 쌍소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쌍소멸을 네, 해야만 네.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는 것이죠. 네. 전자와 양전자 같은 것들이
모든 물질이 네. 반물질을 만나서
그렇죠.
다 소멸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소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양성자 같은 것도 다 붕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뭐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이긴 하고요.
네네네.
좀 막 뭔가 동양철학스러워서 흥미롭기도 한데.
네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네. 사실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왜 조건 이론 같은 경우도 네네. 굉장히 수학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증명하기에 영 맞듯이
증명을 할 수 없죠.
너무 작은 세계를 나다 보니 관측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 이론은 그래서 뭐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미치오 갖고 네.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또 미는 분들은 엄청 미시고 에드워드 위치라는 사람들은 엄청 미시고
네. 네.
제가 어디서 이런 표현을 봤어요. 이 조건 이론의 수학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물리학적으로도
네.
수학이 아름답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네. 이 문제는 처음에는 그 버전이 한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아름다운 수학적 버전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걸 설명할 때는 가장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도 깨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건 이론도 사실 엄청난 붐이 일었다가
그랬었죠.
네, 엄청나게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약간 네, 그렇지 않은 상태이죠.
교수님은 네. 천문학자신데도 네. 또 이런 물리학, 이론 물리학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리를 복수 전공했어요.
아, 그러시죠. 어쩐지. 이게 천문학하고 물리학하고 네. 겹치는 게 또 많긴 하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나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이론 물리학의 네. 영역을 되게 많이 아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네.
제가 사실 물리를 더 좋아했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못하지만 그걸 구별할 수는 있어요.
아, 네. 네.
아, 이쪽은 이론 물리의 영역인데 더.
네.
근데 뭐 거기 뭐 사실 우주론이고 뭐 많이 들어가긴 네. 하지만.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질문들,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확실하게 아는 때가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양자 중력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양자 중력 이론은 지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아직도. 네.
스티븐 호킹도 못했고
네.
아인슈타인도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그냥 누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긴요.
네. 학습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이 맞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네. 네.
그나마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얘가 AI가 그걸 해내면은 네. 또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깔끔하게 설명을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근데 사실 AI의 이제 지금의 AI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걔가 어떻게 답을 알아내는지 모른다는 블랙박스 문제인데
중간에 있는 선생님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데이터를랑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때려 넣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추적을
네, 거의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낼 때 어떤 식의 장애가 될지 그렇죠. 아닐지 네, 그렇죠.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얘가 방정식을 깔끔하게 결국은 사실 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을 결합한다는 거는 두 개의 방정식을
그렇죠.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해내면 그건 눈에 보이겠죠.
네.
아, 붙었다.
네.
두 개가.
뭔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 완벽하게 시공간 개념을 생각했던 것처럼
네.
이 두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네.
그 밖에서 더 먼 시점에서 통합을 다른 수학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기하학을 가져왔던 것처럼
네.
새로운 수학을 가져와야지만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또 한번
상상력이 필요한
박스 바깥으로 나가서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일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박스 바깥으로 나가서
맞아요.
본 건데
네.
또 한번 그거를 해내는 근데 인간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 AI가
AI가
하면 노벨상 누가 받아요? 근데 그 노벨상은 분명히 줘야 되는 업적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뭐 코딩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AI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말 나오면
어떤 AI?
네, 이거 너무 큰일이니까
어떤 AI를 이용했느냐
그
개발
근데 그게 이미 그 논쟁이
그,
있는데 그치. 그 개발자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게
개발자의 아이디어는 또 아닌데
네, 그 사람은
개발사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묘해지는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저것의 답을 우리 이런 문제들의 답을 알아낸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흥미롭네요.
그런 시점이 되면 그 업적이
AI의 고민지 아니면 그 개발사의 고민지,
그쵸.
그러니까 인류의 고민지
인류의 고민이지.
그 문제도
그쵸.
화두에 오를 것 같아요.
논쟁이 끝없이, 이게 논쟁이 끝나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논쟁이.
맞아요.
그리고 AI도, 지금 AI는 뭐 챗GPT 이러고 있지만, 만약에 AI가 이제 이런 거를 답을 낼 정도로, 뭐,
충분히
수십 년 후에 충분히
똑똑해지면은.
똑똑해져서, 얘가 이런 걸딱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이건 내 업적인데? 라고 말해버리면,
그쵸.
그럼 너는 AI일 뿐이야라고 우리가 막 폄하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이거 해냈는데?
근데 너
그러냐?
못했잖아, 이러지.
너희들 100년 넘게 못한 거 내가 해냈는데 어떡할 건데? 그거? 할 말이 없는 거.
네, 그쵸. 그러게요.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답을 우리는 내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도 있고, 다음 시간 좀 봐, 뒤쪽도.
그러게요.
뒤에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역시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는 부분인데, 그 가장 물리학계에서도 가장 큰
그렇죠.
숙제라고 할수 있고, 그죠?
물리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그걸로 시작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못하고 있고, 만약에, 이건 괜한 얘기지만요, 만약에 두 개가 정말 붙지 않는 거라면, 그 우주는 어떤 거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묻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하고 있는 것까지가 그냥 되는 것이죠. 그냥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아까
없는
말씀하신
것이죠.
것처럼, 근데 10에 마이너스 13초 아래로 들어가려면 두 개를 붙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랑크 타임이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양자역학과 그 중력이 똑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44초 이전을 알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두 개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합을 못해내면 우린 거기까지 갈 수가
갈
없는
수가
것이고.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시점은 존재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 재밌다.
네.
이게 한번, 저는 뭐 수학도 못하고 그런 얘기 없지만은, 이런 천문학이나 이 물리학 같은 데서 이 퍼즐 맞추기의 쾌감을 한번 느낀 사람은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좀 짜릿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상의 뭐 판타지 세계를 그려나가거나 혹은 뭐 진짜 직소 퍼즐을 그냥 맞춰내는 게 아니고, 진짜 우주의
네.
진실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범인을 잡는 것처럼. 범인 잡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야,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류가. 예, 저는 아니고, 인류가.
인류가.
인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힘들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로저 페너즈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봤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그 단계를 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과학자들은 싫을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그런 약간 뭔가 비과학적인 느낌이 드는 그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수학적으로 기술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씩 궁금하죠. 그 비과학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관성 때문에 드는
그렇죠.
것인지도 살짝 헷갈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있어요.
예, 어느 쪽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는
맞아요.
것이고. 어쨌든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 남은 우주 얘기
네 개가 남았네요.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아직
네
남은
개는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좀 되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죠, 뭐. 이번에 어차피 뽕발을 예, 하기로 한 거니까.
네.
어쨌든 오늘 나와 있는 얘기도 우리가 100% 청취자
그쵸,
여러분
내용이
100% 이해를
되실
못
만한.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다. 이런 그림이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증명이 되려면.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 예, 우주 전체의 사실 시작과 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것들, 남은 아주 멋진 이름이 붙은 남은 것들도 살펴보는 걸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희 그 5월 13일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두분다 오십니다. 네. 5월 13일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여행 가는 거 한번 다 확인해서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 해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바꾼 천문학자들, 네,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과학하고 앉아있네.